저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경작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에게 그 경작하는 일 즉 work it 그리고 지켜라 keep it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즉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지만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다 싶어서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람과의 관계도 조직 공동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온 지구 이러면 또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세상 그리고 가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즉 배우자를 주시는데 남자와 여자 오늘 이 특별히 창세기 2장을 놓고 그냥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런 배필을 통하여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사실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하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남자의 즉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건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언젠가 말씀을 한 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리를 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2장에 가서는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남자를 창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선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혼자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자 만드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정 가운데 여자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 그제서야 아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동물들을 보니까 암수술이 다 있는데 자기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적합한 배필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 여자 빼놓고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일곱 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의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할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수간죄예요. 짐승과 더불어서 하는 수간죄가 하나님이 역겹도록 토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저녁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적합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창조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봐 알았지? 너에게 필요한 배우자, 너에게 필요한 배필,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공급해 주는 거는 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제서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본다고 그랬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라면 학교를 먼저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한 학년씩 이제 등급을 하게 되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부모들이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세요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즉 좋은 사람을 만나는 적합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 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괴롭히기도 하고 동료가 괴롭히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선배를 만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아담에게 먼저 가르쳐 주기를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그러면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에게 들러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미혼자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남편을 만나야 되고 아내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배필을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자의 창조가 되어지는 여자가 만들어지는 기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드시고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하시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처음으로 무슨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창세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처음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시작을 해요. 만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번역도 되어지는가 하면 세우다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즉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다 아는 쉬운 영어 단어니까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영어로 했다가 다른 영어 단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는가 하면 build.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 할 때 build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기본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는 사람을 만들 때하고는 조금 달리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만들다,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뭘 하겠다고요?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build라는 단어, 세우다라는 단어가 make,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만들고 세울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쓰여질 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설계가 있고, 플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만든 자가 있고, 거기에는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알죠, 그분이 누군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을 때에도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여자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꼭 남자들이 치사하게 이 말씀 갖고 따지는 게 이거거든요. 당신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야. 이러고선 남자들이 거의 그냥 성경 구절 그거 하나 달랑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만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렇게 남자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귀하게 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아니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하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에 있어서, 기능상 다른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멋있게,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남자로부터 나왔죠. 첫 번째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남자는 다 누구한테 나와요? 여자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여자들한테, 아내들한테 막 닥달을 치는데 아니에요. 모든 남자는,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아담을 제외한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더 우위다, 또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동등하기 때문에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동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학교를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서 좋은 동료를 만나고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가 너무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는 정말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의 필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한 100분의 1 정도는 할래나?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모두 다 사회적인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재산도 책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스베가스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쓰레기통이 어떨 때는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큰 쓰레기통을 쓰레기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좀 덜해요. 그런데도 바람이 세면 이렇게 밀려가서 저쪽에 옆집 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 거를 내 것만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집 사람의 쓰레기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최소한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좀 갖다 주면 어때요? 꼭 자기 것만 갖고 와요. 그런데 자기 것만 갖고 와도 다행이에요. 좋은 거로 골라 갖고 와요.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성도가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사람을 친구를 많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엉뚱하게 잠언에서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지지도 못할 정도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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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정작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구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을 구약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준 것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기사가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냥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집 앞에 떡하니 앉았는데 세 사람의 손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고기 반찬에다가 밥을 따끈따끈하게 갖고 대접을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더라? 천사들과 하나님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수의 아들과 다윗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거기서 우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욱더 직접적으로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신약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교회로 보이잖아요. 유형교회 혹은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아주 이상적인 교제의 모형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교제라면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라면 저 교회 사람들처럼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안 돼서 문제 있기는 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 최소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무아무개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아무아무개의 지배처럼 그렇게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샘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우리들에게 강하게 아니 성경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그냥 밥만 잘 먹고 그냥 헤헤헤 거리고 웃는 것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최소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가정을 누가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그 남자 그리고 부모, 아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내를 만들어준, 즉 여자를 만들어준 것은 남자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주었다. 남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책임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이 홀로 더 거처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혼자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내를 만들어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셨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만들다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도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부모들입니다. 가정에서 구속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타락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과 예배에 관한 것, 영광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꼭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었더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24절에 끝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랬어요.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합했다,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합해는 게 아니라 to cleave, 그래서 완벽하게 결합해져 있다. 그리고 그 이 결합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다른 말로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며 그 to cling, 그래서 이렇게 막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메어 달리다, 예,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제일 눈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뭔가 하면 진흙과 진흙이 이렇게 딱 뭉쳐버리는 거예요. 마른 진흙 말고요, 촉촉한 진흙이, 이게 진흙과 진흙이 딱 뭉쳐버리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 합하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룻기에 나오는데요. 룻이 다른 며느리하고는 달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 장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4절, 룻기 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더라 그랬죠. 붙쫓았더라라고 했던 이 말이 옆 그 밑에 영어로 해놨는데요. But Ruth clung to her. clung이란 말이에요. cling이 과거형이잖아요. cling이 된 거예요. 어머니 나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바지 끄댕이, 아 바지는 안 입었겠다. 치마자락 붙잡고 나 놓고 갈까 봐 그냥 들러붙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들러붙는 것. 그게 합하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별로 안 좋은 모습에서도 사용되기도 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방의 처첩들을 많이 드렸던 솔로몬.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을 때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런 단어에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이제 해방을 받잖아요.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 열왕기하 5장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들다, 병들었다 이런 말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Therefore, the leprosy of Naaman, 어디 갔어요? Naaman, 영어 읽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확 없어졌어. Shall cling to you.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러붙었다 해요. 이 들러붙었다는 이렇게 나쁘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도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발에 먼지가 들러붙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들러붙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자신이 선한 것으로 내던질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도 내던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게 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결혼 관계를 설명하실 때 쓰시는 단어인데 말씀하시되, 마태복음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합하여, 이 단어를 구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세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다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해부학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를 서로가 공급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벗고 있어도, 서로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면 완벽한 상태예요. 서로가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보다도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한 사람이 의인 앞에 섰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틀렸어요. 네가 틀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맞았던 사람 앞에 어떻게 해서요?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런 것처럼 이게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앞에 부끄럽게 서는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한 사람이 월등히 나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서 음맥이 죽어 하는 그런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소망과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부끄럽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나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져요. 자,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완벽한 결혼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러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따로 없고 의인이 따로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있고 누가 잘났느냐 니네 집은 돈 없지 우리 집은 돈 많아 너 옛날에 공부 못했지 나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열등감 월등감이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부부의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했던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 앞에서 기죽고 아내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아내 앞에서 기죽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가 하던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 관계가 완벽한 부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부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셨다면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이, 룰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부부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켜야 되는 가정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잘났다, 너는 나보다 못해가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